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5일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 일해줄 관리인을 한 사람 두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부자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부자는 관리인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자네에 관한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자네는 더 이상 내 관리인으로서 할 수 없네. 그러니 그동안 내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적어서 가져오게. 관리인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주인님이 관리인 노릇을 그만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밭을 파서 농사지을 힘도 없고 얻어먹기도 부끄럽구나.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관리인 자리를 잃게 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받아주도록 미리 손을 써야겠다. 그래서 관리인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렀다. 관리인은 첫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빈문서요. 얼른 앉아 50말로 줄여 적으시오. 관리인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대답하였다. 밀 100마리입니다. 관리인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게 당신의 빈문서요. 80마리라고 줄여서 적어 넣으시오. 주인은 이 부정직한 관리인이 일을 영리하게 처리했다고 칭찬하였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일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속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하여 내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아주 적은 것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도 맡길 수 있다. 아주 적은 것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가 세속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재산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을 만큼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종이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쪽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라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괘씸하고 미운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이 올 때까지 선포되었다. 그러나 요한이 온 뒤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힘써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누워 있었다. 나사로는 온몸이 헌데투성이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하였다.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얼마 뒤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곁에 두었다.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부자가 올려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제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좀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로 건너가고 싶은 사람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 그러시다면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십시오. 제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제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하여 이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글이 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들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다시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었던 사람이 가서 말을 해주면 제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제34장.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사람 하몰에게는 세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김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김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김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김에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김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김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실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 날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하겠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읍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만이 몰래 뒤따라와 그 집 마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예수와 한패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도 아저씨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난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틀림없어. 글쎄, 나는 그를 모른다니까.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예레미야이거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네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힘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자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시에 제자로 선택된 제자들에게 예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적어도 모든 인류에게 하신 질문이고 반드시 각 개인이 답변을 드려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드리는 답변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육신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고 합당한 예우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영혼의 세계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육신의 삶 속에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영혼의 심판대 앞에서 슬프게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의 신앙 고백은 결코 길어야 될 필요는 없고 베드로의 고백도 단순하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 시에 일반적으로 성문화해서 쓰는 사도신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사도신경은 1세기부터 계속된 이단 판별을 위해 만든 것임을 이해한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 더 분명하고 사용된 성경적 전례를 존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과 거의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채택된 것은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의 에베소 회의, 451년의 칼케톤 회의를 거치면서 확정되어진 것이고 이런 형태의 신앙 고백문이 만들어진 것은 당시 이단성 규명을 위해서였으며 매 회를 거치면서 수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일컬어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의미와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예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서 독특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8장 27절에 하신 것으로 그리고 누가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장 18절 물으셨고 제자들은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은 다 빼놓고 좋은 반응들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스라엘의 반란자 이단의 괴수 등등은 다 빼고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평가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시대마다 국가마다 인종마다 상황마다 예수도에 대한 평가는 가지각색입니다. 4대 성인, 박애정신의 주창자, 무저항주의자, 평화주의자 등등. 그러나 세상의 예수에 대한 평가는 바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바른 평가를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정확하고 바른 평가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을 중심으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의 평가는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단다. 내가 바른 평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는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 각자로부터 분명한 평가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또다시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꼭 물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참으로 나의 가정의 사업에 인생에 있어서 누구인가라는 관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나의 삶의 무엇인가라는 의미에 대한 바른 답변은
우리 각자의 상태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답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베드로와 함께 분명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거침없이 깊은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주님을 버리고 옛날처럼 갈릴리에 고기잡이하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하셨을 때처럼 물으심이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관계와 의미를 고백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고백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16절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는데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이유, 나의 삶의 목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자 중에 대선자라는 고백,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제사장 중의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고백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라 칭하는 죽어있는 것들과 다른 신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니다. 과거의 어떤 위대하다고 하는 선자들과도 구분되는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존경하던 불의 선자라고 별명 붙여진 엘리야도 눈물의 선자인 예레미야도 예수도 바로 이전에 왔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만 그들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사람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요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고백이셨습니다. 17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만족하셨습니다. 혈육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가르치고 암기시키고 주입시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못합니다. 전해지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한 인간 속에 그리스도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사도는 이러한 복음의 신비에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도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른 고백이 곧 교회의 기초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지키시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늘의 권세를 실행하는 지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으셨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충돌을 면하기 위해서 경계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계를 주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또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보여주는 선지자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이세
여러분 이 찬송과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시편 73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73편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경책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개역개정판 성경이고 다른 성경 번역본도 마찬가지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는데 표준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거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판 성경과 표준 새번역 성경을 서로 대조해가면서 시편 73편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번에는 제가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말씀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들으셨죠?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부조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자산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여기 보면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오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있어요.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그런데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세상을 사시면서 이렇게 부조리한 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살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도다. 이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괄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보세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여기에 현혹되고 맙니다. 그 모습이 지금 시편 73편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절부터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여전히 시편 73편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개역 해석판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마음의 표현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은 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악인들은 잘 되고 있어요. 자산도 늘어나고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보고 시편 기자가 고민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있어요. 재산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얼굴에는 윤기가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했다면 나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획 개정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항상 예외 없이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고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생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악인이 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계획 개정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자,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악인이 한때 잠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마음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았어요. 악인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도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몸도 건강하고 자산도 불어나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둔하여서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악인들은 일장춘몽처럼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획 개정판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시편 73편을 제가 한글 개역 개정판과 표준 세번역으로 대조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자산도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봐야지 했다면 하나님을 진작 떠났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저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만 좋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쓰라린 마음을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넘어지게 하셨고 갑자기 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파멸당하는 종말을 보았습니다. 밤에 꾸었던 꿈처럼 악인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우매무지함으로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한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